레위기 15부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한 소재의 성분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소재에 관해 더 말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소재 자체를 말하고 싶은 부담은 없습니다.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관련된 소재의 성분들, 소재의 구성 요소들에 관해 여러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경은 우리 체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재물들의 실제가 됨.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든 재물들의 실제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 영이 재물들의 실제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물들의 실제를 갖지 못할 것이며 단지 재물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재물들의 실제이시나 그분이 생명주는 영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 실제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다섯 가지 기본 재물들.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기본 재물들, 즉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재물들 중에 어떤 것이 주요 재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목제물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볼 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주요 재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주요 재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와 죄들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 주요 재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기본 재물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재물은 소재물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경 교사들, 특별히 우리를 앞서간 형제회의 교사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조성시켜주는 재물들을 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소재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재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가 네 가지 성분들을 포함하나 특별히 두 가지 다른 성분은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을 아는 것이 실제적이고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소재의 첫 번째 성분은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며 그분의 인성은 균형 잡혀 있고 곱습니다. 기름. 소재의 고운 가루는 인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기름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가 기초이며 기름은 그 기초에 더해집니다. 레위기 2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기름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루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름은 가루와 섞일 수 있으며 혹은 가루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가루는 또한 기름으로 발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가루에 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마른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기름이 칠해집니다. 유향. 세 번째 성분은 유향입니다. 에페론에서 유향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유향의 달콤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달콤한지. 소금. 소재의 네 번째 성분은 소금입니다. 에페론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소금은 맛슬림의 병균을 죽이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소재의 누룩이나 꿀을 섞지 못함.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을 섞지 못합니다. 누룩은 죄와 다른 소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꿀은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의 나쁜 방면이 아닌 좋은 방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들이 때로는 매우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형적인 선함이 바로 꿀입니다. 미움은 누룩인 반면에 천연적인 사랑은 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은 누룩이나 천연적인 겸손은 꿀입니다. 꿀은 누룩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꿀이 발효하면 이 발효는 누룩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결과는 결국 같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어느 쪽의 경우이든 결과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꿀이 발효하는 애화로 이혼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어떤 결혼에서는 어떤 꿀, 즉 천연적인 사랑이 발효하여 누룩을 가져옵니다. 이 애화로부터 우리는 누룩인 미움과 꿀인 천연적인 사랑의 결과가 다 같음을 봅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누룩이며 꿀로 상징되는 천연적인 생명의 선한 방면은 마침내 발효하여 누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생명은 누룩과 꿀이 없는 생명이셨으며 오늘날 우리도 예와 같은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적극적인 성분들, 즉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가져야 하나, 두 가지 소극적인 성분들, 즉 누룩과 꿀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합당한 소재물,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 안에서 신성으로 기름 발라진 인성으로 구성되고 누룩과 꿀이 없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며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우리를 영양 공급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의 묘사.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의 묘사를 봅니다. 그분은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사람이 되셨으며 이 땅 위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 안에 있는 그 영,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잉태로부터, 즉 그분의 사람 되심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의 인성은 성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떠나서는 잉태될 수 없었으며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잉태와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은 이 연합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 나오셨을 때 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온순함으로 잘 알려진 비둘기 형체로 강림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한 인격이며 단지 능력이나 통로나 도구가 아님을 가리킵니다. 한 인격인 성령이 주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이 고운 가루에 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 예수님 위에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면으로 인성 안에서 그분은 성령으로 연합되셨으며 또 한면으로는 성령이 그분 위에 부어졌으며 그분을 기름 발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전반부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으며 즉 그 영으로 완전히 기름 발라지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 영으로 연합되셨기 때문이며 그 영이 그분 위에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그 영 안에서 처신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역에서 하신 모든 것은 그 영 안에서, 즉 본질적인 영 안에서와 또한 경륜적인 영 안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영과 그분 위에 부어진 그 영으로 연합되신 한 사람이셨습니다. 흠 없는 인성, 누룩 없는 사람의 생명, 주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의 생활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이끌려가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 심판받으셨지만 빌라도는 그분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누룩이 없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함, 꿀 없는 사람의 생명, 주 예수님에게는 꿀이 없으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은 말하던 사람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멋진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는 꿀이 없으시며 그분이 전연적인 생명을 부인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연적인 생명의 꿀로 인해 기인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들의 여행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으므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는 바나바와 마가의 전형적인 관계에 의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거룩한 기록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바울은 이 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전형적인 생명을 피하기 위해 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나 전형적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전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전형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의 기질이 우리의 기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은 꿀이 전형적인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전형적인 경향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사랑보다 정도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꿀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항상 소금에 절여진 생활. 마가복음 10장 38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주 예수님이 항상 소금에 절여지셨음을 가리킵니다. 즉 그분은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이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과 침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그분이 받으신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죽음을 우리 체험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4장은 소금에 절여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절과 후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형상 이루도록 나를 죽음에 넣네. 십자가에 머물면서 혼생명을 부인해.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오직 죽음 통해서만 생명 자라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소금으로 절여진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소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소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소재인 고운 가루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군중들로부터 환영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분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소금에 절여지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 환대받고 영광받고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금에 절여지신 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환대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소금 대신 꿀을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받거나 높여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금을 적용하고 높여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는 생명, 주 예수님은 항상 소금에 절여지는 생활, 곧 십자가 아래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부활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생명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 안에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셨으며 자신을 살지 않고 아버지를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6절에서 그분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그분은 제한되셨으며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셨음을 봅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에 근원은 그분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주 예수님은 부활 안에 사셨으며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부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생활에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의 생명을 산다면 분명히 당신은 성질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시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금을 체험하는 문제, 즉 죽음에 넘겨지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사.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고운 가루이셨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셨으며 항상 소금에 절여지셨으며 부활 안에 사셨으며 유향의 향기를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누룽이나 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소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사, 복사의 사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로 함께 하나로 쌓여진 그리스도의 인성, 생명의 영, 십자가, 부활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똑같은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으며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으며 우리도 적어도 약간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자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금에 절여지셨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 또한 우리의 전형적인 존재를 죽음에 넣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사셨으므로 우리 또한 부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소재이신 그리스도의 복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사, 재생산이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셨으며 오늘날 우리도 육신 안에서 사람입니다. 육신 안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기름 붓는 역사를 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며 이 생명은 부활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소재가 되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최상인 부분, 곧 유향을 포함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불로 태워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소재의 실제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올라가는 유향을 갖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향기를 산출하고 그분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불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분의 복사가 되어 그분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인생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적으로 소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 우리의 전형적인 행위들을 죽음에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유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재 안에 있는 모든 유향은 불로 태워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유향이 어떤 것도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소재이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유향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향기가 되기 위해 태워져야 함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분의 복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 역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소재의 두 형태. 레위기 2장에서 우리는 소재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관심은 소재의 두 가지 특별한 형태에 있습니다. 소재는 기름 섞은 가루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혹은 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루의 소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떡의 소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몸인 교회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떡으로 상징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계시합니다.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이 소재의 떡입니다. 소재는 개인적인 방면이 있는 동시에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적으로 사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몸, 곧 교회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며 지체들이 있는 그분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떡의 형태의 소재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봅니다. 떡의 소재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섞은 가루가 필요합니다. 가루와 기름을 섞음으로 반죽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반죽은 오븐에 구워져 떡이 됩니다. 이 떡은 교회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결국 한 총체가 되며 이 총체가 교회 생활임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은 천사와 같은 생활이 아니라 인생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천사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더 많이 갖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인성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은 성령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과 연합되며 그 인성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갖고 있는 인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어진 사람, 곧 성령에 의해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룩이나 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금과 유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소금, 곧 십자가의 죽음이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는 부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성이 충만해야 하며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매들, 심지어 어떤 형제들까지도 마치 천사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독특하며 인성이 부족합니다. 천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독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대신에 당신은 유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인성으로 충만되어야 하며 성령과 독립된 인성을 가져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해야 하며 내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외적으로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에 집중될 것이며 그 영에 의해 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금을 통과하고 유향 안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치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누룩, 즉 죄의 병균들을 처리할 것이며 또한 꿀을 처리하여 전형적인 생명을 죽음에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소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를 산출하기 위해 태워질 수 있으며 이 재물에 남은 것은 우리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먹게 될 것임을 뜻하는데 이는 교회 생활이 우리의 매일의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공급인 소재는 단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있으며 또한 교회 생활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형태인 가루, 즉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을 먹을 뿐 아니라 두 번째 형태인 떡,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교회도 먹습니다. 나는 우리가 장차 모든 교회들에서 소재의 교회 생활, 곧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 드린 다음 우리가 먹는 생활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